금요일입니다. 금쪽 같은 자산 관리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나오셨죠? 부동산 박사 정보현 부장님 함께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도 요즘에 주식창 열심히 보시죠?
네, 아침마다 눈 뜨면 바로 어플 열고요.
네.
예, 네, 그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업계에서 이제 금융권 안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업무 때문에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보다는 일단 증시 얘기,
그쵸.
주식 얘기, 반도체 얘기 이렇게 먼저 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그래서 이제
네.
주식 올라서 부동산 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그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이 커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소득이 커지면 이제 구매력이 커지니까 이제 수요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맞는데요.
그쵸.
뭐 단기간에는 어쨌든 이제 그 돈을 빨아들이는 어떤 시장 자체가 그좀더 선호도는 좀 날릴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부동산을 작년에 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뭐 정책 부분도 이슈가 있었고 해가지고, 고전에 얼른 사자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고, 또 나이대가 나이대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대출, 이런 거
아, 그렇죠.
해가지고, 내집 마련해보자 해서, 한 9억에서 11억 사이 이렇게 집을 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서울권도 있고 경기권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이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15억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이 대단했다고. 근데 그 집들도 신고 집들도 한 30억씩 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상승률만 보면
네.
퍼센테이지만 보면은 뭐 주식에 비교할 건안
그쵸, 뭐
되지만
100% 200%
예,
나오니까.
들어가는 모수 자체가 금액 사이즈가 크니까
그쵸.
네, 좀 이제 가격을 얘기를 들으면 부동산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 주식 뭐 보름 전에 들어갔는데 뭐50% 났다 이런 거랑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그쵸,
예,
그쵸.
그런 게좀 있죠.
네, 어쨌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자산은 왜 그대로인가, 고인물인가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제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기다리면은 또 우리 순서가 올 겁니다. 자, 부장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었던 그 세미나가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아, 네.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이런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줌 세미나를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증시처럼 이제 변동성이 크진 않으니까
네.
부동산은 그 분기마다 한 번씩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황이랑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 컨셉이 아니고 실제 그 3프로TV를 구독해 주시는 이제 개개인의 궁금함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내 사연, 나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일방적으로 강의 진행하는 컨셉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지난 3월 말에 했을 때도 한 18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최대한 그 1시간 안에 다뤘었고요.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 9일 날 진행이 되는데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뭐 변곡점까지는 아니지만 기점이 됐던 게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딱한 달이 경과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은 다시 좀 사라지고 있고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그럼 기축 매매를 뭐 선회해야 되는 것이냐, 뭐 분양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아마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남의 얘기가 아닌 나만의 해법을 찾아드리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이런 금융과 부동산의 어떤 균형, 여기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나만의 해법을
그렇습니다.
찾아준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요 시장 분위기 요렇고요. 뭐 가격대가 요렇고요. 향후 전망됩니다. 이런 세미나는
네.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고민을 1대1로
맞습니다.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게 거의
네.
200분 가까운 분들이 줌 세미나 함께
예.
하시면은 그분들 다 해결해 주시려면은 시간이
네.
꽤 많이 걸리겠어요.
네, 그래서 저번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비슷한 지역이거나 유사한 케이스면은 이제 다른
묶어서.
분의 예, 사례 통해서 가고 그래서 좀 대표성이 있을 만한 것들 중심으로 좀 했었고요. 그리고 2부 때 나올 이제 김지현 세무사님이 세금 관련 질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아마 내선번호까지 오픈해 가면서 따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일정도 잡고 진행되니까.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좀 그 한 시간 안에 좀 물리적으로 좀 상담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금쪽 같은 자산 관리 통해서 지금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여기에 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서 답변 드리는 걸로 계속 이렇게 입체적으로 팔로우업을 챙길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리 질문 올려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이나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또 우리 부장님께서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궁금한 내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제가 앞서서도 잠깐 제 주변 지인을 빌어서 최근에 집값이 뭐 시장도 불장이지만 아파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라고 여쭤봤는데 실제로 뭐 통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간 추세인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숫자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예, 준비된 장표 이제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얘기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둔화됐지만 상승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서울은 이제 전주 대비해서 한국부동산원 이번 주 통계 보시면은 0.25%로 소폭 이렇게 좀 감소한 것으로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한 상태인데 서울과 수도권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전주 대비해서도 소폭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수도권이랑 서울이 전주 대비해서 좀 이렇게 소폭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6월 3일 날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좀 상승폭이 좀 관망으로 돌아선 느낌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지역별로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지역별로 전 좀 놀랬던 부분이 아까 이제 뭐 반도체 얘기도 살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의 동탄이 이렇게 부동산원 통계 발표한 이후에 가장 역대급으로 주간 단위로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아니요, 며칠 전에 기사에 굳이 그거를 그렇게 밝혀야 되나 싶은데 뭐 삼성전자 뭐 98년생 뭐 SK이닉스 99년생 부부가 동탄에 16억짜리 집을 샀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 뭐 현금으로 다 샀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이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슈퍼사이클에 들어갔고 성과급을 또 좀 매년 나눠서 받기도 하니까 이런 이제 소득이 앞으로 향후에 또 미래에 또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가 0.5% 가까이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0.49%니까 한참 이제 서울 한강벨트 불장일 때 그런 마용성 정도로 올랐던 거고 뭐 분당이나 뭐 동남권 벨트가 그 동탄만큼은 아닌데 한 0.2% 정도 주간 단위로 상승을 이번 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장 참여자로서 이 지역적으로 이 소득이 어떻게 시장에 좀 반영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과 시황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빨간색은 이제 전세 시장인데요. 매매 시장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큽니다.
네.
물론 이제 전주 대비해서 소폭 이렇게 둔화되긴 했지만 0.26%인데 이게 주간 단위다 보니까 여기다가 52주를 곱하게 되면 1년에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전세 보증금이 뭐 5억이었다라고 하면은 2년 후에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40% 정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이 7억 이렇게 되는 분위기라서
와.
이제 그게 정말 가능할까? 왜냐면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제가 요것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거 뭐죠?
네, 이게 이제 매주 나와 있는 거를 연도별로 이제 합산한 통계치입니다.
근데 하단 보시면은 합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이게 매매 가격 지수인데 서울이 이제 1.83%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작년 1년 52주차가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작년 올해까지. 그러니까 전년 동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월 마지막 주까지 서울이 1.83% 올랐다. 그리고 경기는 오히려 0.38%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앵커님 이제 주변 친구랑 지인분들도 어느새 스멀스멀 올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속도가 좀 빠른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약간 그 5월에 있었던 정책적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좀 밀어 올렸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전세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세는 이제 매매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0.47%, 3.47%, 경기가 이제 2.6%니까, 저번과 비슷하게 그 상승의 어떤 기울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증시만큼 뜨겁진 않지만 부동산도 고가 주택은 멈춰 있는 건 맞는데 15억 이하 또는 이제 평균 가격대 또는 이제 중위 가격대에서는 상방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네. 지금 보면은 네.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전세가 올라가면 그게 매가를 올린다 항상 네네.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전세가 지금 굉장히 기근인데
네.
그럼 다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향후에 그럼 이걸 유추해봤을 때 하반기에 집값의 상승세가 지금 상방이처럼 네.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임차 수요를 매매 수요로 좀 바꾸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네.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서
그쵸.
예전에 유동성이 팽창되면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이제 밀어올리는 그런 형국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집을 살 수요가 아닌데 주거비가 많이 올랐네. 그리고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없네.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월세 낼 바에는 그냥 조금 대출 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수요로 좀 전환되는 건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제 동탄 집값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제 동남권에 사실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정말 네. 좀 규모가 큰 대기업이
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성과급도 많이 준다고 하고
네.
또 삼성전자는 없었던 이제 주택 마련하는 대출도
그쵸.
또 내부적으로 네네, 마련해 준다고
대출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동남권에 있어서의 집을 사려는 수요가
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예, 예.
와 이거 집 사기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경쟁률이 대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경기도의 그 신축 아파트 분양
네.
가격도 최근에 뭐 광명시 같은 경우 보면은 전용 84 타입이 뭐 15억, 그리고 거래되는 것도 18억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이구.
뭐 성남의 분당구 같은 경우는 뭐 20억, 뭐 26억 이렇게 훌쩍 넘어가니까
와.
뭐 광교 지역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경제적 과실이 그 지역 전반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그럼요.
예, 당연한 어떤 공식과도 같은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갈아타기를 뭐 서울의 강동구나 송파까지도 보고 있는 수요층도 일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뭐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퍼즐을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좀 물대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집값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지난 5월 9일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전후 흐름이 조금 달라진
네.
게 있나요?
아, 네. 다주택자 매물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매물 출회가 아주 극도로 이제 많이 나왔어서
네.
매물도 뭐 1월 5주차 때 이재명 대통령 발표하시고 나서 5만 7천 호에서 서울 기준으로 8만 호까지 두 달 동안 20% 이상 급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상당히 좀 잡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매물이 많이 감춰졌습니다. 다시금 이제 6만 호 미만으로 감소를 했었고 이제 세금 관련된 상담 문의는 확실히 좀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티기 들어갔고
네.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세미나 앞두고 있던 것처럼 이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을 한번 보고 한번 다시 한번 관망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증시도 좋고 주식시장 좋고 하니까는 가격은 좀 빠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이제 이런 정중동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재료는 고가 주택의 요번에 이제 종부세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또는 뭐 폐지 여부가 하반기 때 엄청 그 만약에 강남권이 계속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고 정체 또는 하방으로 방향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장특공에 대한 이슈가 트리거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그걸로 말미암은 집을 좀 파는 수요들이 그렇죠. 좀 생기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위 가격이나 평균 가격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장특공 뭐 축소에 대해서 크게 뭐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초부터 언론 매스컴에 많이 노출됐던 게 예전에 한 3, 40년 전쯤에 뭐 몇억 안 되는 돈을 사셨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이게 막 50억, 60억 뭐 압구정동은 뭐 한 80억 이렇게 되면은 차익이 한 7, 80억 발생이 됐는데 네. 양도세를 장특공 80%를 공제받고 나니까 몇 억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훨씬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과세형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의 고가주택은 장특공을 좀 차등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얼른 일단은 좀 팔아서 소위 이제 좀 털고 가자. 네. 뭐 리셋해서 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병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아마 큰 이제 변수로 이제 아마 하반기 때 작용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월이 있나요? 3분기, 4분기?
보통 이 한 건만 가지고 예정되어 있다라기보다 보통 이제 매년 7월 말 8월 초에 그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정례적으로 그때 그 담겨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세법 개정 안에 7월 말에 이 내용이 아마 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법 개정 안에 담기면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되진 않고요. 아마 이제 보통 공포가 되고 확정이 돼서 뭐 내년 초쯤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법을 바꿀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시행령을 바꿀 수도 있어서 뭐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올해 하반기로.
그렇게 된다면 가을께부터는 네. 공급 물량이 강남 고가주택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뭐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면 치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딱 그 집 한 채를 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네.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령자의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 그냥 네. 쭉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게 좀 고가로 돼서 근데 그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의사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네. 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체 집값이 뭐 네. 조금 하향 평준화 된다라는 건 아니고 뭐 일부 그런 매가가 좀 낮아진 물량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 뭐 80억짜리가 그렇다고 40억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진 않지만 이제 올 상반기처럼 네. 사실 부동산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서 많이 이제 시세 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상급지가 막혀 있고 여기가 이제 하방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도 어쨌든 상단이 막힌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예, 어쨌든 시장 안정화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제 여러분들이 강남권에 나 한 뭐 50억짜리 집 사려고 했었는데 한 3억 정도가 부족했다. 아마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네. 어떻게 좀 증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팔아서 좀 이제 자산화 시켜가지고 네. 조금 이제 가격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이걸 증여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하반기 때는 정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세무사님도 그렇고 네. 좀 다시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 재건축 관련된 이제 엮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관련된 어떤 세금이나 뭐 매도, 뭐 증여, 상속 이런 이제 뭐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6월 네. 3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 안에서만 좀 일단 네. 확인을 해보자면 각각의 이제 공약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부동산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를 좀 가늠해 보는 예, 것도 예.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네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공약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예.
볼까요?
네. 제가 일단 이제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두 분의 이제 부동산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른 이제 도시와 관련된 공약들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주거용 주택에 대한 공급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대선도 그랬는데요. 이거를 딱 가려놓고 맨 그 상단에 가려놓고 보면 여기 가려놓고 보면 사실 잘 차이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교집합이 많기 때문에 정원, 오세훈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름만 네. 조금 다르고 숫자의 차이가 살짝은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결은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지향점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에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거고요.
네.
정원호 후보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착착입니다.
착착
예,
개발.
착착. 예, 착착의 뜻은 뭐냐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국토교통부하고의 어떤 이제 계획을 뭐 손발에 착착 맞추겠다. 그리고 이 착착 개발은 오세훈 뭐 현재 그 시장과 후보의 네.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신통 기획은 예전에 이제 그 정비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어떤 기획 단계에 어떤 통합 심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초반에 어떤 방점이 있다면
네.
정원 후보의 착착 개발은 이제 말미 단계, 착공 이후 단계에 속도 좀 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속도전 카드가 평균 한 15년 걸리는데 나는 한 10년 이내로 끊어주겠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25개 행정구에서 다시 이제 서울시로 심의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서울시에서 해당 이제 구로 내려보낼 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시간 소요가 너무 걸리니까 500가구 이하의 좀 작은 것들은 구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일단 기간을 단축해주겠다. 그리고 뭐 후보 본인께서 그 성동구청장 이제 삼선했던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해주겠다라는 이제 좀 키워드가 있고요.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통기획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제 많이 좀 걸음을 뗐고 이제 착공 이후 단계가 많이 있으니까 이어서 쭉 속도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목표는 이제 2031년까지 두 후보 다 30만 호 이상의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방식에 대해서만 오세훈 후보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어떤 공급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공공의 어떤 이제 책임과 공공성을 많이 가져가서 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성 생각 많이 하지만 지원과 인허가를 빨리 단축시켜 주겠다. 그리고 사업성도 맞춰 주겠다. 그 공공 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80% 이내로 공공이 끌어안으면서 민간 사업 시행 주체에 사업성을 맞춰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공약만 보면은 뭐 어느 후보가 당선됐을 때 서울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게 사실은 좀 예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던 이제 공급 목표와 관련돼서도 일단 기존의 집이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되려면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처럼 이만큼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멸실을 요만큼 앞서서 해야 되는데
줄여야죠.
문제는 뭐냐면 2026년 올해도 그렇고요. 2027년 내년, 내후년, 30년까지 향후의 3년 동안 서울에 입주하는 새집 물량들이 각각 1만 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의 기존의 어떤 착공 물량을 보면 3만 호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멸실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면 2030년 이후에는 굉장히 좀 안정이 예상이 되지만 그 안정까지 가기 위한 앞으로의 3년이 새 집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전월세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게 조금은 더 커질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이 관에서 공공에서 이런 공급 정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집이 없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새 집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조바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이제 좀 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이 몇 년이라는 게
네.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몇 년 동안 주거의 불안정이 좀 있다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그쵸.
반갑진 않거든요.
네, 엄청 불안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두 후보 간의 공약들을 보면은 공급을 확실히 늘리기 위한
네.
뭔가 속도를 좀 낸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전 출근길에 항상 네. 지나다니는 강변북로 옆에 네. 그 한남동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거기를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네.
근데 그게 고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언제 다 파내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파트가 거기 엄청나게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 말씀하신 곳이 한남 3구역이고 그 순천향대학병원
맞아요.
있는 곳부터 이제 한남 그 IC 부근에
네.
그 민둥산이 됐죠. 거기가 2031년에 예, 그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2031년이면 아직 멀었네요.
네, 그쵸.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다지는 공사가 시간이 좀더 걸릴 거고.
그거 언제 다 파내죠, 진짜?
네, 그걸 아예 평탄화하진 않고요. 그 경사를 이용해서 뭐 지하 작업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층인데 뒤로 오면은 이제 뭐 지하 2층이고 요런 구조로
계단식으로.
아마 이제 계단식으로 뺄 거고요. 네, 그게 한 5,000, 6,000 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거긴 또 얼마나 비쌀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파트긴 하지만 한남동이고.
그쵸.
어마어마한 네. 가격이겠구나.
네, 아직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지 않은데, 거기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통해서도 가점 관리 잘 되신 분들은 처음에 네. 노려보시고, 아, 저는 벌써부터 거기 이제 강변북로 교통량이.
맞아요.
벌써부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기는 한데, 네.
그 한남동으로 빠지는 길이 한 램프가 하나거든요.
그쵸, 하나죠.
거기 항상 막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아파트가 생긴다? 아이고.
그러니까 물론 벌써부터.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심의 과정을 다 했겠지만 네. 어쨌든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이제 거기에 줄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4구역, 5구역까지. 네.
어쨌든 공급이 많아지는 정책은 계속 후보들 간에서도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장 내년부터 공급이 늘어난다는 아니고 네. 짧게는 한 3, 4년, 네. 길게는 한 10년을 네네. 바라보는 시장.
맞습니다.
10년이라고 하니까 내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최근의 변화는 일단 5월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또 향후에는 세법 관련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있을 변화인데요. 뭐 저희가 그 사이에는 우리 정부의 부장님 모시고 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궁금한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네. 9일
네, 맞습니다.
거죠? 네. 4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또 안성맞춤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세미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보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